이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래간만에 갈라디아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 5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우리가 세 번에 나누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자유에 관한 주제, 또 다음 주는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주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 사랑, 성령의 열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죠.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를 드리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비록 인간의 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와 또 마음의 귀를 열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행글라이더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행글라이더 아시죠? 그 행글라이더를 제작해서 보관소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면서 이제 뜰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행글라이더가 공중을 날때 얼마나 그 자태를 뽐내면서 정말 여기서는 볼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려다보면서 그 멋있게 창공을 날아갈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그 날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글라이더가 뜨기 위해서는 맞바람, 역풍이 불어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어야 잘날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맞바람이 쳐야 행글라이더는 잘날수 있습니다. 모든 비행기기들이 뜨는 원리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양력이 붙게 되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풍보다는 역풍이 비행기기들이 뜨는데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면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좀 너무 무섭다고 해서, 그래서 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글라이더는 그냥 녹이 쓸 때까지 계속 보관소에 처박혀 있어야 됩니다. 행글라이더를 타고 자유의 창공을 날아가려면 맞바람, 역풍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도전도 맞이하고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선 만큼 나는 자유하게 되고 그 신앙의 참맛과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장애물이라는 그 삶의 역풍이라는 그 조건이 없으면 참 자유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자유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선물을 말할 때 포장에 든 그런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선물 안에는 내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혁신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생기는 가운데 누구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물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로부터 오는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자유의 선물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자유의 세계로 안내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었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할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정말 귀한, 그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풀려나오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백슬라이딩, 뒤로 가려고 해서 뒤로 가서 주저앉고 안정하기를 원했던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루신 것 이후로 앞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왜 뒤로 가려고, 왜 뒤로 가라고 하느냐. 그것은 엄연히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할례와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일소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날아가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매우 이제 분개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아,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아, 이번 주에 내가 성경 그래도 꽤 많이 읽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순간 행글라이더는 보관소에 처박혀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딛고 어떤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하는, 그죠?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을 읽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론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참 세계, 자유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와 맞바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까?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오더군요. 국어사전에는 무엇에 얽매이든지 또는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또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상황, 그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아, 그 사람 참 자유하는 영혼이야 라고 말할 때 그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아,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별로 개의치 않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그냥 막 추진해서 나가는 사람, 자유하는 영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것, 뭐 한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의 자유, 그것도 좋습니다. 또 내가 신문이나 뭐 인터넷, 요새는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인터넷에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들 막 이렇게 써서 올려버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알지를 못하면 이런 자유의 수준에 이건 내 자유야, 내 권리야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 그 선에서 끝나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의 세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삶의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맞바람이 반드시 불어닥쳐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인생의 역풍을 피해가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해서는 그것은 그 다음에 일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인생의 맞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나로 하여금 현재의 안정을 느끼는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여기에 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도전이라든지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내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전받지 못해도 나는 이것을 내 인생의 역풍으로 맞이하겠다라는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죠.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또는 갈등이라든지 질병을 겪게 되면은 나의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식생활도 바꿔야 하고 내 삶의 사이클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질병이 걸렸는데도 그 전의 상황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실패를 하면 나는 바뀌어야 됩니다. 갈등이 오면 그 갈등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그 나가야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갈등을 피해가고 갈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 정당화만 하는 그런 자기 자리에만 앉아있게 되면 그것은 맞바람이 무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또 걷고 있는 영적인 순례의 길 누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걷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애물이 내적 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잘 하는데 갑자기 내 성질이 울컥 버럭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 영적 순례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것들도 내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가운데는 절대로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옛 삶의 상태로부터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역풍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역풍과 함께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에서는 그것과 대응하는 자세로 오실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내게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그것과 함께 동의하는 가운데 내게 오실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유를 주셨다고 하니까 여기 자유 있으니까 자 가져가서 써라 이런 뜻 아니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참 성장, 인간이 참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것을 누르고 압박하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세력이나 생각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풀어진 후에 누릴 사랑의 세계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사랑은 떨어뜨려 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했지만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고 사랑과는 별개의 그런 의미를 가진 자유일 수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용인하는 자유일런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참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풀어지고 그 풀어진 후에 사랑의 세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다 할 때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여백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붙은 것이죠. 사랑이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인간의 모든 종류의 눌림으로부터 풀려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적 선물들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말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군데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서머리에 해놨는데요, 그 서머리 해놓은 그 내용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종되었던 시간들로부터 은혜의 시간으로 옮겨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성장을 맞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풀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시발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눌린 상태가 우리에겐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능력자, 또 자유의 참 실천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에게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내게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자신과 진리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맨날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채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것들이 자유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병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고 정신적인 압박과 한계로부터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일이 바로 그 자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 상태로, 즉 뒤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앞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음의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생명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이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정말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에 역풍이 막 불어오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정말 당신이 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예수님께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셨어요.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침례 요한을 분명하게 설득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인생의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주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그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것과 부딪힘으로써 극복하고 자유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이런 사건들은 바로 역풍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순풍이 아니죠. 물론 순풍을 통해서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풍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를 비상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점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 그것도 내 인생의 역풍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던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캠퍼스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상하색 잠바를 입은 선배 한 분이 내게 와서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제 인생의 역풍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역풍을 저는 무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저 양반이 얘기한 대로 교회 나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내 삶이 막 흔들리고 지금 나는 안정되게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거 흔들릴까 봐 저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역풍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 4년 뒤에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저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게 하셨을 때 그 양반의 말은 정말 내게는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안정되었던 다소 내가 그때까지 그냥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은 뭔가 많은 것이 잃어버리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커질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나의 삶에 내가 이것을 걸어야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에 대한 축복을 주는 길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합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혁신시킵니다. 그래서 참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역풍입니다. 그것이 내 본성에는 거슬려질지 몰라도 내가 역풍을 대면하고 부딪힐 때는 자유와 사랑의 나라로 진입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어떻게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란 말 아시죠?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푹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거나 벗어나오기를 참 겁내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이 내 고정관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진리를 확신한다, 예수님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고정관념화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와는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는 항상 흐르는 것이고 움직이는 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는 그것이 바로 정적으로 딱 어디에 고착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성격과는 너무나 다른 면을 가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도 조금 좀 수상하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을 고정관념화한 사람들이죠. 대개 고정관념을 갖게 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고 솔직하고 나의 양심에 잘 비추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정말 소중한 가치야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관념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텐데 남자는 이래야 돼.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하시기도 했나요? 남자는 이래야 돼. 그 무슨 말이죠? 암암리에 모두가 동의하고 좋아하는 남자의 상을 길러가야 돼. 그런 말이죠. 그럼 뭘까요? 남자는 좀 단호해야 돼. 남자는 좀 주장도 세고, 남자는 힘도 세고.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 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맞추어 놓은 그런 남자의 상일까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합니까? 애니아그램이라는 그 성격 유형 분석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민족별로 성격 유형을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처럼 이 민족적인 유형이 하나에 고착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민족도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9번 유형입니다.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다 동의하면 옳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다 휩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과 문화의 기준에 얽매여 있을 때 그것을 도전하는 맞바람, 그것이 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그것을 터부시합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교육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 사고가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런 말을 하면은 다 정말 한심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성이 교육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몇 명 안 될걸요? 그러나 120년 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1882년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물밀듯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딱 보고서는 아, 역풍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의료 선교였었습니다. 교육은 그 교육받는 현실이 너무 암담했고, 특별히 여자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의료에 대해서는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의료 선교에 정말 매진을 했죠. 그리고선 일제시대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만 세운 남녀 학교가 모두 합해서 2,000수백 개가 됩니다.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여자분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 덕에 남자들도 뭐 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죠. 사실은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은 전통적인 기준의 맞바람이죠. 역풍이죠. 이 역풍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몇 사람이 잘 타고 그것을 비상했고, 그리고 여성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많은 창조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주변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또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이제 오늘날에는 완전히 대세가 돼버린 것이죠. 각 분야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비상하게 정말 그 자기의 은사와 그리고 실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탁월하죠. 이것은 100년 전에 여성 교육의 혁신적인 역풍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죠. 바로 이 역풍을 타고 날아오를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역풍을 타지 못하고 피해가거나 거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성은 오늘날까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비천한 한 거대한 그룹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직장을 잡아도 뭐 커피 타고 심부름하고 하는 정도의, 여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지 뭐, 이렇게 하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지는 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누가 직장에 취직했다 그러면 여자들은 커피 타고 심부름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식상하고 그랬던 것을 제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종호 집사님이 최근에 인도에 오래 다녀오셨잖아요. 자기가 다녀와서 출장에 뭐 어떻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역풍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통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지닌 권리와 개성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통념과 전통적인 기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과 통념은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가치 기준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매달려 있으면은 안정되게는 느낍니다. 그냥 이렇게 뭐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리라는 세계를 파헤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삶,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동기부여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도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이죠? 창조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력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풍성한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정말 무한한 그런 스케일과 가치를 우리는 펼 수 없을 때 그렇게 펼 수 없게 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유하지 못하면 그 너머의 새로운 세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창조적인 새 열매와 또 축복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다. 내가 역풍을 불어닥치면 내가 그것을 맞이하겠다. 그리고 떴다. 그런데 금방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떨어질 만한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니 난만 못하지 않느냐.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역풍은 두렵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날다가 떨어져 본 사람만이 이것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분명히 난 공연한 짓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아간 만큼 자기가 본 맛이 있고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날다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날다가 떨어지기를 두려워하면 앞으로의 역풍은 이제 계속해서 안 불어닥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보관소에다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날아오른 만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난만큼은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본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지쳤지만 난 내일 도전할 거야. 그리고 자기의 의지의 칼날을 세우고 주님께 의탁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만 역풍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은 사랑을 목표로 합니다. 자유와 사랑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받으면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세계에 또 실천자가 됩니다. 사랑을 더욱 많이 실천할수록 나는 어떠한 역바람이라도 딛고 일어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유하게 되고 그 자유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사랑의 세계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사랑은 계속 상승하는 그 상호 보완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할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자신의 경험 속에서 고백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아, 이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말 우리 다음 주에 또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유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삶의 역풍을 타고 날마다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